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두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아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예.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을 품고 또 그의 10대를 보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두 번 주셨다라는 것은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꿈의 내용은 요셉이 리더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탑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점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내려가고 또 이제는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 땅에서 좀 더 형통한 생활을 할 만하니까 다시 감옥 속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자, 점점 요셉이 꿈꾸던 그런 삶과는 멀어지는 이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요셉은 어떻게 그 감옥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물론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루시는 것을 통해서 리더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그런 교훈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리더는 위에서 지시하고 또 위에서 명예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리더는 섬기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자기 생명을 다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이죠. 내려가게 하시고 내려간 곳에서 죽도록 고생하게 하시고 고생한 곳에서 또 섬기게 하시는 바로 그런 훈련 프로그램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마음에 합한 지도자, 리더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또 요셉에게 제공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훈련 과정이 오늘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이 예기치 않은 만남을 또 갖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왕을 섬기는, 아련하는 고위 공직자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이 범죄함으로 바로 친위대장 보디발이 있는 그 집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바로 거기에서 요셉이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만남만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만남,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의 만남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또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는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바로 그 두 사람, 고위 공직자 두 사람을 누가 맡아서 섬기게 하였는고 하니 바로 요셉이 그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요셉이 비록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의 간수장과 그 죄수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번에는 섬김의 또 다른 차원으로 고위 공직자 두 명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보디발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친위제당 보디발은 사적으로 요셉에게 그 두 사람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친위대장이라는 공식 직함으로서 요셉에게 그 중요한 두 사람을 맡긴 것이죠. 아직 바로의 완전한 판결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일이 있을까? 아마도 많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4절의 말미에 그러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에는요 이 뉘앙스가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 우리가 우리말에 맞게 아마 해석하고 번역을 한다면 요셉이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더라, 열심히 섬겼더라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안 총무로 있을 때 섬겼던 모습과 또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는 것이죠. 섬기는,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 두 고위 공직자를 맡겨도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요셉에게 맡긴 것이요. 요셉은 원래 하던 대로, 그전에는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냥 대충대충 섬기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래 늘 하던 대로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나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맡겨주신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섬겼다라는 말씀은요, 일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만 일하다라는 개념은 또 예배하다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종의 심정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말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래봬도.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야, 참 어눌해져 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판단력도 흐려지고 회의할 때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제가 그분들을 많이 괴롭혀요. 이게 빨리빨리 안 돌아가니까 또 가르쳐달라 그러고. 그래도 참 착하셔가지고 그때마다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 참 많이 실망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되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진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평가하실 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구절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 구절은요,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아, 그렇구나. 나는 섬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을 따라오라고 초청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다면, 그 따르라라는 그 말씀은 섬기라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이 저의 개인적인 말씀으로 깨달아지니까요, 그 다음부터 제가 갈등이 없어졌습니다. 불평이 없어졌습니다. 한참 일하고 있을 때 제 아내가 일을 시킨다 그래도 과거에는 좀 짜증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 이 설교를 듣고 있을 제 아내가 피식 웃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진짜 많이 노력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노력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섬길 기회를 주시는구나. 저는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갈 때는 제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또 다른 섬김의 모드로 들어간다. 나는 집에 가서 내가 쉬고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나는 섬기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제가 설거지를 어떻게든 다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밥을 지었으니까, 나를 차려줬으니까. 유학 시절에는요, 저한테 도시락을 매일 두 개씩 싸주던 제 아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설교한다고, 또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만 아침 해주고 아침 먹고 가게 했습니다. 저를 섬겨주고 또 저를 그렇게 말하자면 사랑해주는 거죠. 섬기는 게 사랑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집에 가서 저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제가 실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왜 이 구덩이에 있는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구덩이 같은 이 가정에 내가 계속 살아야 되는가? 그러한 배우자와 내가 계속 살을 맞대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열심히 내가 섬겼던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십니까? 저는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광 받을 자리로 초대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로 초대받은 것이 아닙니다. 냄새나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나를 포기해야 하는 자리로 우리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섬김의 자세로, 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가정의 갈등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제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한번 긍휼히 여겨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 나가십니까? 마지못해서 나가십니까? 이런 직장에 있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직장에 다녀야 돼 라는 마음으로 직장에 다니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의 마음을 갖고 섬기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섬기라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누군가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있다면 만약에 그 식당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렇게나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까? 조미료 막 쳐가지고 예수님 이거 드십시오라고 드릴 수 있습니까? 나쁜 재료들 모아가지고 드릴 수 있습니까? 죽게 하듯 한다 그런다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로 옮기실지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나를 고용해준 그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것이고 함부로 시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섬김을 통하여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왜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오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오지 못하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살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섬길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내가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아침 예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의 어떤 모습이 부각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은 지금 아마도 애굽 생활 11년 차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지만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요,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께서 해석하시는 그것을 당신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하라고 합니다. 내가 그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듣고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하나님은 가깝습니다라는 거죠. 나와 하나님은 매우 친밀합니다. 나와 하나님은 지금도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 집안의 귀공자로서 살다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11년 동안에 다윗이 하나님께 참 훈련받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과 친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 아닌가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늘 먼저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한다라는 게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쏟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날 그날 해야 될 일을 지시를 받고 또 그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요셉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받아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러한 훈련을 시키심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섬기게 되다 보면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열심히 섬기니까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하고요 대충대충 섬기면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당신은 30년을 살았는데도 그것도 몰라, 막 그렇게 우리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도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돌보다 보면은 얼굴 표정만 봐도 눈빛만 봐도 아,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서 또는 학교 갔다 와서 그 눈빛만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요셉도 열심히 두 관원장을 섬기다 보니까 안 거예요. 아, 오늘 무슨 일이 있구나.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잘 섬기고 돌보다 보면은요, 또 그분들을 유심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오리라고 합니다.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 같이 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우리가 다가가서 아,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은 예전 어제와 다르게 많은 근심이 있는 것 같군요. 누구나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게 거절하는 법은 없습니다. 진심으로 자기를 염려해 주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가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저 상담자처럼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아, 그래요, 그래요. 아니죠. 그 기회는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꿈에 대해서 요청했을 때 다윗이 그 꿈을 제가 하나님께 여쭈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참 자기 중심적인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가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번 용감하게 담대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선포하냐면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기도할 테니까 어떻게 해결되는지 함께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돌아서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선포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선포했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선포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이웃이, 내 동료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면, 올려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저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관심을 통해서, 돌봄을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내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내 남편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돌봄, 관심, 섬김, 자기가 그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로써 우리가 섬기기,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하기보다도 우리는 섬김으로써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죽어야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의 삶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해석을 알게 해주셔서 또 그 꿈을 잘 해석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장면에서 또 요셉이 받아야 될 나머지 2년 동안의 훈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기다림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참 요셉이 절절한 심정으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사정을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뭡니까? 줄 수 없는, 조건이 안 되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누가 줄 수 있느냐? 하나님만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애굽 생활, 감옥 생활 합쳐서 11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직도 훈련받아야 될 게 뭐냐면은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남아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죠. 그러다가 배신감 느끼죠. 여러분이 어떤 훈련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것 사람 의지하고 어떻게든지 아직도 사람 붙들고 그 사람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생활 하다 보니까 참 부모님들은요, 자식 교육,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 중국에서 오신 분, 뭐 베트남이든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자식 교육에 대해서는 대단한 열정이거든요. 인도 사람들도 그렇고요. 메디컬 스쿨 보낸다 그러면은 그 돈이 얼마입니까? 아들, 딸 빚지게 하지 않으려고 집 팔아가지고 의대 다 시키는 거예요. 뭐 30만 불 생활비까지 합쳐서 뭐 이렇게 들고 나면 나중에 부모 입장에서는 뭡니까? 나는 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내 집 팔아서 내가 희생했으니까 내 자식은 나를 잘 돌보겠지. 기대를 갖는다고요. 내 자식은 배반하지 않겠지. 물론 우리 아이들이 다 착합니다. 나중에 부모를 잘 섬깁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보면요, 누가 엄마 보고 누가 아빠 보고 그 집 팔라 그랬어? 가슴이 무너지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우리가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까지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은혜까지 달라 그러잖아요. 은혜까지 베풀어 달라고. 나중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나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잊어버린다. 생각지도 못한다고, 기억하지도 못한다고. 2년 동안 오매불망 언제나 이 사람이 나를 꺼내줄까, 얼마나 그 나가기 전에 얼마나 부탁했겠어요. 철석같이 부탁했겠어요. 좀 제발 꺼내달라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뭐라 그랬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나가면 반드시 도와줄게, 내가 반드시 여기서 꺼내줄게. 사람의 기대를 접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꼬였던 인간관계도 저는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요, 그럴 때 우리의 관계들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들도 화목하게 되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껴놓고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힘에 부칩니다. 깨집니다. 요셉은 이 상황에서 2년을 더 기다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는지 몰라요. 지금 당장 나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바로 요셉이 나갔다면, 물론 그가 총리가 됐을 리도 만무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술 관원장이 한 거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간 것이지 하나님께 해주셨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일이 해결되는 것을 바라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때를 차근히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23절의 원문에 보면은요, 아니다, 영어로 보면 not이라는 그런 단어가 맨 먼저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 못했다, 그를 잊었더라.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될 때까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서 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저와 같이 그 일들을 하며 또 그 사람이 내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 당장, 꼭 지금 당장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잊어요? 아마 요셉도 그 속에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지 모르죠. 그렇게 약속해두더니 잊었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잊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왜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도, 나를 잊어버린 것도, 배은망덕한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원망하면서, 스스로 상처받으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때가 있어서 잊어버리게 했구나,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나로 떠나가게 했구나, 나로 멀어지게 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일들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기대를 가지고 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 다 일하면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요, 열심히 섬기라고 배우자도 주신 것이고 자식도 주신 것이고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도 주신 것이고 내 옆에 있는 까다로운 동료도 주시고 상사도 주신 것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우리는 그 섬김의 삶을 위해서 주님과 좀 더 가까운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전하라고 붙여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죠. 무엇으로 준비되시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게 하실 것임을 기억하며 그 기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다 요새처럼 다 됐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면서 2년 동안의 기다림을 아주 초조한 가운데 어떤 때는 안타까운 가운데 지나시는 분도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기간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날마다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체력이 부치기도 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지도 않기도 하고 또 마음도 움직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주님,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에게 깨달음 주시는 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잠시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 원대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는 더 큰 섬김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섬김의 훈련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섬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며 주님과 영원히 다스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꿈을 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에 가기 위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때에 우리가 누릴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이 땅에서 저희들도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참으로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 가족을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위반 동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나쁜 사람일지라도 주님, 주님 주신 능력으로 품으며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낳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꿈, 비전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그때를 소망하며 날마다 기대에 찬 성령 충만한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